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전 세계를 완전히 휩쓸었던 팬데믹 기간 동안 막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세상을 구했던 거대한 제약사들 있잖아요.
네네, 정말 어마어마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와, 얘네는 평생 먹고사니 엄청난 부를 축적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은 뭐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팬데믹이 딱 끝나자마자 화이자랑 모더나 매출이 그 각각 72% 그리고 63%가 그야말로 허공으로 확 증발해버렸으니까요.
와, 70%가 넘게 날라갔다고요? 진짜 이른바 백신 산업의 거대한 숙취가 시작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숙취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단 3년 만에 매출의 71%가 날아가는 아주 아찔한 추락을 겪었거든요.
매출 71% 급감이면 사실 보통 기업이면 멘탈이 나갈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회사는 살기 위해서 아주 기막힌 도박을 합니다. 그 호황기 때 금고에 꽉꽉 쌓아두는 막대한 현금을 전부 털어서 100년 역사를 가진 독일의 백신 공장을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노영호 컨설턴트가 2026 5월 2일에 작성한 SK 바이오사이언스 QC 캠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진짜 재밌는 이유가요. 뭐랄까, 단순히 한 회사의 재무제표나 직무를 그냥 쭉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거든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수조원이 오가는 글로벌 빅파워드의 체스 게임부터 그 거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결국 공장 구석에 있는 QC캠, 그러니까 품질관리 화학실험실의 깐깐한 데이터 하나에 의해 어떻게 좌지우지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현장의 데이터 하나가 수조원짜리 전력을 흔든다. 이거 진짜 스릴러 영화 같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네네.
회의실에서 결정된 그 수조원짜리 전략이 어떻게 현장으로 내려와서 그 가장 까다로운 문지기들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뜯어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이오 산업 취업을 준비하시던 아니면 다음 투자처를 찾는 분이든 이 복잡한 제약 비즈니스가 얼마나 숨막히는 전쟁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아까 화이자와 모더나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백신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건가요?
권력지형의 재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권력 지형이요?
네. 팬데믹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비상사태가 끝나니까 그동안 1위부터 4위까지를 휩쓸었던 신흥 강자들의 거품이 좀 꺼진 거죠. 대신에 머크, GSK, 사노피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아하, 옛날 챔피언들이 다시 벨트를 찾아간 거군요.
맞아요. 그 와중에 보고서를 보면 이 시장을 또 뒤흔드는 아주 굵직한 5가지 트렌드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 트렌드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 바이오 산업이 한치 앞을 알수 없구나 싶었어요. 일단 mRNA 기술이 코로나를 넘어서 막암 백신이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 쪽으로 확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응증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죠.
게다가 대상포진 같은 성인 백신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고요. 또 다가 백신이나 ADC, CGT 쪽으로 거대한 자본이 쫙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네네. 글로벌 보건 협력, 그러니까 CPI 3.0 같은 흐름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바이오세큐어 액트 반려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한국 CDMO 기업들에게 2년에서 5년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아, 그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바이오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
네, 합법적으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엄청 싼 값에 막대한 물량을 뽑아내던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중국의 거대 CDMO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죠.
와,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당장 내 약을 만들어줄 다른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이 빈자리를 파고들 수 있는 시간적 창문, 그게 바로 한국 기업들에게 열린 2년에서 5년 사이의 골든타임인 거죠.
아, 중국이 빠진 거대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이런 판국에 우리 주인공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네, 숫자가 아주 스펙타클하죠.
2021년에는 영업이익률 51%에 매출 9,29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매출이 2,675억 원으로 수직 낙하하면서 무려 1,484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냈어요.
네, 극적인 V자 곡선의 바닥을 찍은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회사가 던진 반전 카드, 승부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독일 쇼핑입니다.
정확히는 100년 역사를 가진 독일의 CDMO 기업 IDT 바이올로지컬을 인수한 사건이죠.
근데 인수 금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려 3,564억 원을 외부에서 빌리지도 않고 전액 회사가 보유한 순연금으로 결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빚 없이 100년 전통의 독일 기업을 품은 거죠. 이 인수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의 백신 R&D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전체 매출의 71%가 독일에서 나오는 글로벌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뒤바뀐 거예요.
와, 71%가 독일에서요?
네. 그 결과 2025년 매출이 6,514억 원으로 단숨에 꽝충 뛰었죠.
근데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속으로 저랑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죠?
겉보기에 매출이 두 배로 뛰어서 확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IDT는 단독으로 9억 원 흑자를 냈는데 SK 본사는 여전히 1,200억 원대 적자 상태란 말이죠.
네, 본사 적자가 꽤 크죠.
심지어 이 막대한 현금을 쓰느라 2021년에 1조 5천억 원이 넘던 단기금융상품 잔액이 2024년 초에는 1조 원대 초반으로 훅 줄었어요.
뼈 아픈 지점이죠.
보고서에서도 이걸 6분기 연속 적자, 현금 소진, 임상 지연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리스크 트라이앵글로 부르면서 경고하잖아요. 이거 냉정하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겉으로만 보면 진짜 굉장히 무모한 현금 베팅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영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단순히 매출 숫자를 뻥튀기 하려고 IDT를 산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뭔가요?
바로 시간과 티켓을 돈으로 산 겁니다.
시간과 티켓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차세대 21과 폐렴구균 백신인 GBP-41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백신을 개발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거대 시장에 내다 팔려면 미국 FDA의 CGMP나 유럽 EMA의 EU GMP 같은 지독하게 까다로운 공장 품질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양만 좋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장 자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한국 안동에 있는 공장을 그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증받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시행착오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인수한 IDT는 뭡니까? 이미 10개 이상의 글로벌 규제기관에서 GMP 인증을 따 받아놓은 이른바 프리패스 티켓을 주인 공장이라는 거죠.
와, 대박. 그러니까 자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글로벌로 뻗어나가기 위한 1차선 고속도로를 그냥 현금을 주고 미리 싹 사버린 전략적인 선택인 거네요.
그렇죠. 일회성 매출 효과가 아니라 자체 사업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네요. 그냥 공장을 쇼핑한 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허들인 규제 통과 프리패스권을 통째로 사온 거군요.
네네.
자, 근데 이렇게 글로벌로 무대를 확 넓히다 보니까 파트너십 구조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해지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제약업계 라이브를 하면 덩치가 제일 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보고서를 보면 진짜 정면으로 맞붙는 적은 따로 있다고요. 네, 외형 규모만 딱 놓고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이긴 하죠. 하지만 삼성은 순수하게 위탁 생산, 그러니까 CDMO라는 한 우물만 파는 구조거든요. 반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위탁 생산도 하지만 자체 백신 개발을 병행합니다.
아, 사업 모델이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진짜 라이벌은 그 대상포진, 수두, 독감 백신 같은 품목에서 매대위 경쟁을 직접 벌이는 GC 녹십자입니다.
아, 약국이나 병원에서 직접 부딪히는 GC 녹십자가 찐 라이벌이었군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관계입니다. 산오피 MSD와의 관계를 보고서에서는 프레너미, 그러니까 친구이자 적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아주 묘한 줄타기라고 볼 수 있죠. 양면 게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산오피와는 아까 말씀드린 핵심 차세대 동력, 폐렴구균 백신 GBP-410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으로 최대 3억 유로를 받기로 한 아주 든든한 파트너죠.
3억 유로면 엄청나네요. 완전 베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는 산오피가 만든 백신을 SK가 대신 유통해서 팔아줍니다. 그리고 MSD와는 에볼라 백신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너희 파이를 뺏을 무서운 경쟁자지만 당장 너희 약을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유통도 해주겠다, 이거네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일하는 걸까요? 체스판 위에서 남의 말을 빌려 쓰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상부적 관계이기 때문이죠. 빅파마들은 자사 공장의 생산 여력이 좀 부족할 때 퀄리티를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아하, 반대로 SK 입장에서는 신약을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그리고 빅파마들의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니까요.
아하,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셈이네요. 근데 파이프라인도 엄청 많지 않나요?
엄청나죠. 세계 최초 사베코바이러스 범용 백신 임상에 진입한 GBP-511도 있고요. 게이츠 MRI에서 도입한 RSV 항체 RSM-01, 그리고 mRNA 일본 뇌염 백신 GBP-560까지 정말 수조원대 프로젝트들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경영체제마저 아예 둘로 쪼갰다고 들었어요.
네, 이원경영체제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전체 사업을 조율하는 안재용 사장, 그리고 보스턴에 상주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과 R&D를 진두지휘하는 김훈 대표 체제죠.
물리적 인프라도 완전히 나눴다면서요.
맞습니다. 상업 생산의 본거지인 안동 L하우스, 그리고 2020년 1월에 완공된 혁신의 두뇌, 송도 글로벌 RMPD 센터로 역할을 완벽하게 분담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딜을 따오고 송도에서 연구를 하면 안동에서 찍어낸다. 와, 그림은 아주 완벽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진짜 묘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보스턴의 화려한 회의실에서 경영진이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나면 그 엄청난 글로벌 프로젝트들은 결국 안동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네, 현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모든 약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최종 도장을 쾅 찍는 부서가 있죠. 바로 QC-CAM, 품질관리화학 부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분들의 숨통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회사의 전략이 글로벌로 뻗어갈수록 이 QC 부서의 글로벌 규제 대응 난이도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 난이도 폭발이군요.
네. 과거에는 그냥 한국 식약처의 KGMP 규정 하나만 맞추면 약을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독일 IDT랑 엮이고 미국 FDA의 CGMP, 유럽 EMA, 심지어 WHO PQ 기준까지 동시에 다 뚫어야 합니다.
와, 그거 규정 하나 맞추는 것도 피말릴 텐데 사중고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모든 작업 표준서, 그러니까 SOP를 완벽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한국, 독일, 미국 실험실 간에 분석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맞추는 양방향 분석법 이전, 즉 메터드 트랜스퍼가 매일같이 일상으로 벌어집니다.
저는 사실 보통 품질관리, 그러니까 QC라고 하면 그냥 정해진 레시피대로 요리가 잘 나왔는지 스포이트로 살짝 찍어서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R&D처럼 막 무언가를 새로 발명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보통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죠?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백신 QC캠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합성의약품 QC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생태계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왜 그렇게 악명이 높은 건가요?
본질적으로 화학성 의약품은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거랑 비슷해요.
레고 블록이요?
네. 레시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군. 결과물도 아주 예측 가능하거든요. 정해진 약전, 뭐 KP, USP, EP 같은 기준에 따라 적부만 판정하면 됩니다. 반면에 백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있는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거든요.
아, 살아있다는 게 포인트군요.
네. 단백질, mRNA, 세포 배양 등 다뤄야 하는 물질의 모달리티 매트릭스 자체가 너무나 방대해요. 그중에서도 이 백신 QC 화학 부서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애디저번트, 즉 알루미늄 면역 증강제입니다.
알루미늄 면역 증강제요? 그게 측정하기가 그렇게 까다롭나요? 그냥 성분 분석 기계에 딱 넣고 돌리면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백신의 진짜 핵심 성분인 항원이 아주 중요한 VIP 인사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VIP.
이 VIP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하려면, 즉 면역을 형성하려면 주변에 아주 든든한 경호원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 거대한 경호원 무리가 바로 알루미늄 면역 증강제인 겁니다.
아, 항원을 보호하는 든든한 덩치 큰 경호원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합성의약품에서 흔히 쓰는 HPLC, 즉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일반 검색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요. 이 덩치 큰 경호원들 때문에 정작 VIP가 얼마나 있는지, 경호원은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아예 스캔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정량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약효를 내는 진짜 성분이 알루미늄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일반적인 도구로는 분리나 해부가 안 된다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다른 도구로 해부해야 해요. 그래서 이 VIP와 경호원을 분리하기 위해서 일반 제약사에서는 보기 힘든 ICP-OES나 ICP-MS 같은 아주 특수한 초정밀 중금속 분석 장비를 동원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함량을 따로 뜯어보기 위해서요. 장비 다루는 난이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일반적인 레시피 확인이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는 성분들과의 사투네요. 보고서를 더 보니까 대상포진 백신 같은 동결건조 백신은 칼피셔 수분 측정이라는 것도 꼭 해야 한다고 나오던데요.
아, KF 측정법이요? 네, 중요하죠.
아니, 동결건조면 그냥 가루 상태인 건데 수분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화학적으로 측정하는 건가요? 그냥 정밀 저울로 달아보면 안 됩니까?
그게 동결건조 백신은 물을 쫙 빼서 안정성을 극대화한 건데 여기서 수분은 그야말로 독약과도 같습니다.
독약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수분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창고에 보관하는 몇 달 동안 백신 안에 살아있는 성분들이 파괴돼버리거든요.
헉! 약효가 사라지는 거네요.
맞아요. 너무 미세한 양이라 저울로는 잴 수도 없으니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샘플 안에 물 분자계 수를 하나하나 세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칼피셔 측정법을 써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까다로운 국가출하승인 문정에서 전부 풀합격 처리를 받게 되니까요.
이야, 진짜 숨 막히네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구석에서 혼자 현미경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허브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보고서 보니까 12노드 협업 구조라고 나오던데 이건 또 뭔가요?
쉽게 말해서 소통해야 할 곳이 12군데나 된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품질 보증, 즉 QA, 그리고 생산, R&D, MSNT 등 6개 부서와 매일 부대껴야 하고요. 외부로는 글로벌 파트너사, 규제기관, 감사관 등 또 6개 채널과 얽혀 돌아가야 합니다.
워크플로우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검체 샘플링부터 시작해서 LIMS 등록, 시험 수행,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 분석, 스펙 이탈 조사, 최종 영문 COA 발행까지 무려 9단계 워크플로우와 7개 KPI를 챙겨야 하잖아요.
네, 그 복잡한 과정을 매일같이 쳐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거미줄 같은 과정 속에서 이 게이트키퍼인 QC 연구런이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스펙 이탈, 현장 용어로 OOS 판정을 잘못 내리거나 데이터를 실수로 지웠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유, 그 파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임팩트가 있나요?
일단 그 검체가 속한 해당 배치 전량이 폐기 처분됩니다. 순식간에 수십억 원의 금전적 손실이 허공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죠.
수십억이요? 와.
근데 돈은 약과예요. 산오피 같은 아주 깐깐한 글로벌 파트너의 신뢰도가 완전히 박살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FDA나 유럽 EMA로부터 무시무시한 경고서한 워닝레터를 받게 됩니다.
워닝레터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공장 가동이 올스톱되고 회사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엄청난 비즈니스 임팩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위가 꼬이는 것 같은 엄청난 중압감이네요.
이건 회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네, 비즈니스 임팩트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생산부서에서는 빨리빨리 출하해서 매출을 당장 올려야 하니까 야, 이반 한 번만 좀 넘어가자. 빨리 도장 찍어줘. 라고 막 엄청나게 압박할 텐데 말이죠.
현장에서는 흔히 있는 갈등이죠.
이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QC 담당자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원칙을 지켜내는 건가요? 멘탈이 버텨지나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과연 이런 중압감을 견디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조직 문화이자 인재상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프로페셔널이라는 개념이죠.
따뜻한 프로페셔널이요? 이게 참 품질관리면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고 깐깐해야 할 것 같은데 웬 따뜻함인가요?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 모순이 이 직무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동료들에게 상냥하게 웃어주고 밥 사준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고도의 직무 윤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손끝에서 나온 데이터 하나, 엑셀에 입력한 숫자 하나가 갓난아기들이 맞는 RSV 백신이나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맞는 대상포진 백신의 생명줄과 직결된다는 자긍심이자 공동체 의식인 거죠.
아, 무균실 동료의 안전과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의 따뜻함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안다,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다 같은 7대 가치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반면에 프로페셔널은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품질 검사 프로세스에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이 깐깐한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와, 멋지네요.
그 핵심에 바로 엘코아 플러스라는 절대적인 데이터 완전성 원칙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의 9대 인재 특성과도 직결되죠.
아, 제약업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그 규정이군요. 귀속 가능, 읽기 쉬움, 동시기록, 원본, 정확성 등 9가지 원칙의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이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주 얄짤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릿속으로 대충 기억했다가 나중에 수첩에 적고 퇴근 전에 엑셀에 옮겨 적어야지 하는 짓을 절대, 네버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조금의 틈도 안 주는군요.
기계에서 데이터가 딱 나오는 그 즉시 누가, 언제, 어떤 장비로 측정했는지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박제되어야 합니다. 타부서와 충돌하더라도 품질 원칙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하죠.
수정액을 쓸 수도 없고 포스트잇에 메모해서도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 생산팀에서 트럭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당장 승인해달라고 소리쳐도 알코아 플러스 원칙상 장비 데이터 기록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절대 출하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할 수 있는 맷집이 필요한 거죠.
이게 참 모순적이면서도 소름 돋게 멋진 직무네요. 정해진 SOP라는 절대 규칙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주면서도 막상 알 수 없는 OOS, 그러니까 스펙 이탈 문제가 터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스시그마, CAEPA, RECA 같은 통계적이고 시스템적인 해결 능력을 총동원해야죠.
네. SK 특유의 그 자발적 두뇌 활용, 이른바 VWB와 폐기를 발휘해서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근본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내는 명탐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는 아주 기계 같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는 이렇게 살얼음판에서 헌신하는 문지기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이런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는데 보상이 없으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다행히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노사협의회인 우행사를 통해서 무균실 근무자들의 수당 상향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파결되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이토록 가혹한 환경에서 회사의 명운을 쥐고 일하는 게이트키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에요. 글로벌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시스템 진화라고 봐야겠죠.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정보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팬데믹의 화려한 파티가 끝난 후 벌어진 매출 71% 급감이라는 뼈아픈 위기.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호황기 때 벌어둔 현금으로 100년 전통의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를 사들이며 글로벌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체질을 바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극단적인 V자 생존 전략.
네, 아주 스펙타클했죠.
그리고 경영진의 그 원대한 전략이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최전선에서 따뜻함과 패기로 무장한 채 엘코아 플러스라는 무자비한 데이터 무결성을 다중 규제 속에서 목숨처럼 지켜내는 QC 캠 부서의 치열한 세계까지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깊은 탐구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갈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단순히 현재의 1200억 원대 적자 규모에 놀랄 것이 아니라요. 이 회사의 명운이 걸린 GBP 410 임상이 글로벌 규제기관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남은 현금 보유량이 어떻게 방어되는지를 날카롭게 주시하셔야겠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네요.
반대로 바이오 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제 QC라는 직무를 그냥 현미경 보고 피펜짜는 단순 시험자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니까요.
네. 스스로를 회사의 수익을 지키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글로벌 규제 인터페이스로 여기는 고도의 마인드셋을 반드시 장착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끈기와 막중한 직업 윤리, 즉 따뜻한 프로페셔널이 어떻게 이 차가운 데이터 완전성을 사수해내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 어떤 생각거리죠?
송도 R&PD 센터가 완공되고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인 LIMS 같은 디지털화가 무서운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속도죠.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 AI가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를 알아서 척척 적분하고 심지어 OS 분석의 근본 원인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공정과 장비가 완벽히 자동화되고 AI가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시대가 오면 과연 품질을 증명하는 이 궁극적인 게이트키퍼 자리에 여전히 인간의 따뜻함과 패기가 필수적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인간을 배제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계적인 품질 관리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더라도 결국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종적인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의 몫이겠지만요. AI의 발전 속도를 생각해보면 이 산업의 근간을 비운들 아주 날카롭고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잡한 비즈니스 스릴러 속에서 확인하신 정보의 퍼즐 조각들로 제가 던진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껏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네,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
오늘의 신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